북한이 전 세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와 파장,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 서울에 있는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준 선임연구위원 연결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는 늦은 시간, 그리고 이곳 워싱턴에서는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먼저 통일연구원의 박형준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정권 교체기라는 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내외적으로 정권을 공고화하는데 이 핵실험과 같은 어떤 힘의 과시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한국과 미국의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위상을 격상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이 북한이 준비되는 대로 실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김정은의 생일이라든지 김정일의 생문이라든지 미국의 휴가라든지 그 시절을 맞아서 실험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술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학자들을 그 실험할 준비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험했던 것 같아요.
네. 플레이크 소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는데요.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뿐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북한의 국내 문제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북쪽에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중국이 뭐라고 하든 유엔 안보리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이 가지 않습니다. 그거 국내적으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 그 타이밍도 그거 맞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북한이 주장한 이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그리고 다중화된 핵 억제력 이런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일단 소형화, 경량화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에 뭐 다가갔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중화된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 플루토늄 핵 폭탄을 실험했는데 이번에는 우라늄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플레이크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박 박사 얘기했던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네. 북은 그 아까 하겠다고 하는 대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그 우라늄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한 2, 3일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조치들이 뒤따를 거라는 예상이신가요?
예, 네, 지금 일단 핵실험의 성과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이든지 미사일 실험을 그 일종의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크 소장님,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 성공으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미국하고 협상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하니까 오히려 그 협상할 그 가능성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 미국 쪽에서 보면은 북한하고 협상할 여유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입장이 강화했다고 제가 보지 않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3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있고 또한 그 미국이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강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수단을 다 해가지고 그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사회와 성공적으로 협력한다 하면은 대미 협상력이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약 1시간 후쯤이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플레이크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엔 안보리 대응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것이 지난 12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그때도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87. 그 말에 보면은 그때 나왔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본다면 아주 명백한 그 트리거 랭귀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뭘 하게 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위임 있는 행동을 할 거다. 위임 있는 반응을 할 거다. 그런 아주 명백한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난번처럼 이렇게 시가 많이 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네.
보기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그 빨리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의안 나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조금 더 강경한 체제 같은 그 반응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조치.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재정적인 제재 조금 강화할 거고.
네.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의 참여 제일 중요한 거죠.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세웠던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 얼마나 그 강하게 실행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 중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위원님께서는 이 미국과 한국 등이 이 강력한 규탄과 대응 조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보다 그 강력한 그 결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그 안보리 의장국이 한국입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플렉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그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추가된 제재 조치로는 금융 제재와 선박 검색 등을 보다 그 구속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 방안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북한의 그 돈줄을 재는 데 대해서 과거와는 새로운 방식들이 동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플레이크 소장님이 이제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중국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불쾌한 감정을 좀 더 그러니까 강하게 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핵실험 이후에도 외무상 성명을 통해 가지고 가장 비중 있는 반대사를 밝혔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은 기존의 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행하는 데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중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관계 중에는 북한 지도부가 관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타격을 가할 때는 북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북한 지도부에 충분하게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플레이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중국한테서 너무 많이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은 정말 북한의 제도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북은 아주 강화한 반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 벌써 네 번이나 나왔었고 그 유엔 안보리에서 여러 선언도 나왔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물론 북한을 돕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겠지만 그 과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돕고 싶다고 해도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북한 돕는 과정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은 물론 그 우리가 원하는 속도 아니지만 우리 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보시기에 박근혜 새 정부에서의 남북 관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핵실험으로서 당분간 그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선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아니면은 오이사 조치 해제 등들이 북한과 협상 항목으로 등장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국제사회에 협력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주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 노력이 그리고 한국의 야당으로부터도 상당한 협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플레이크 소장님,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 만나고 나서 공동 선언하면서 언론 기자 한 명이 오바마한테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6자 회담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답하기는 우리 6자 회담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 상당한 시간, 상당한 정치 자본의 투자를 필요할 텐데 그런 투자를 하기 전에 북한한테서 미묘한 그 뜻을, 그 seriousness of purpose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작년에 두 번의 미사일 실험하고 이번에 핵실험 봄으로서 오히려 그 seriousness of purpose 그 뭐 의미 있는 협상하겠다는 그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적이죠.
네.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은
네.
미국이 한국하고 자유협상 그 자유무역 협상 시작하기 전에
네, 네.
우리 그 기본 그 범위가 네. 먼저 협상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플렉 소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